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두 사건이 19장과 20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첫 번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에브라임 산지 외딴 곳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이 자신과 다투고 친정집에 가 있는 첩을 가서 데리고 오던 길에 밤늦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에 도착합니다. 당시 여행객을 보면 집으로 영접하는 관례를 기대하고 성읍 광장에 앉아있지만은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체류하고 있는 한 노인이 그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와 그의 첩과 종에게 발시출물을 주고 그의 나귀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브아의 동성 연애자들이 그 노인의 집에 쇄도하여 몸에 문을 던지면서 소리칩니다. 우리가 그를 윤간하도록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그러자 노인은 나의 손님에게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대신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 하고 제의합니다. 이들이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자 레위인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곧 자신의 첩을 붙들어서 문 밖으로 내던집니다. 무리는 차선책으로 레위인의 첩을 밤새 행음하고 욕보인 후에 새벽에 놓아줍니다. 레위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다가 자기 첩이 문지방에 손을 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아무 감정 없이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그녀의 시체를 열두 도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은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며 격분하고 일제히 기브아에서 가까운 미스바에 집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20장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스바에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파로부터 파견된 보병 40만 명이 집결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들의 리더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시족 땅의 사람을 보내서 요구합니다. 이제 그 비류아의 기브아의 비류들, 그 동성 연애자들, 이들을 우리에게 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이게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자손들은 형제 11지파 자손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오히려 2만 6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를 택합니다. 자신의 동족 가운데 극악한 죄를 지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내주어서 죽게 하지 않고 그들의 편을 드는 겁니다. 이어지는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은 압도적으로 열세인 베냐민 지파에게 오히려 대패해서 각각 2만 2천 명이 죽고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어서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거의 전멸시키고 베냐민 군사 600명만이 살아남아서 광야로 도망하여 바위의 동굴에 숨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곧이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성읍들로 쫓아가서 그곳에 여자들과 애들 물론이고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이고 성읍을 불살라버립니다. 신명기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되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성읍의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고 탈취물과 성읍까지 다 불태워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체의 탈취물도 취하지 않고 다 불태워버림으로써 여호와께 거룩한 제물로 드린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전을 치르라고, 거룩한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쟁을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치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 3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단이 있는 베델에 이르러서 대성통곡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어찌해서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지게 되었냐고, 결혼이 생기게 되었느냐고. 언뜻 보면 이들의 고백은 꽤 경건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라고 하고 자신의 한 형제의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한 것을 심히 슬퍼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사사기 기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두 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각기 놀았지만은 막상 그 중에 한 지파가 몰살될 위기에 처해니까 슬펐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100%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성통곡한 겁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하면서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옮겨서 뉘우쳤다고, 리펜트했다고 번역을 하는데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은 심히 슬퍼했다, 유감스러워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번역합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대답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들의 성전으로부터 떠나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성전에서 드렸던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멸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대로 이들은 베냐민 지파를 전쟁 치르기 위해서 미스바에 집결했을 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열한 지파는 맹세하기를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아의 동성연애자들을 비류, 그 옹호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똑같이 패역한 자들이고 그런 패역한 자들에게는 딸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한 지파 백성 중 아무도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에게 딸을 주지 않으면 이들은 대가 끊기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자동적으로 멸종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열한 지파 연합군의 고민이 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군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딸은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는 지키면서 이 600명에게 아내를 얻어 지파를 부활시키고 존속시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절을 보면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신들의 죄 알고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리라고 믿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여호와께 물은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회개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5절을 보면 베냐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때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누구냐고 물은 겁니다. 물론 지파 차원에서는 11지파가 모두 그 소집 명령에 응했습니다. 우리 20장 1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길르앗 땅에서부터 그 얘기는 요단강 동편 지파들로부터도 다 집결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어느 시족이 응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열한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군에 모두 다 동참했는데 각 지파마다 시족들 가운데 어느 시족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묻는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 말씀대로 미스바에 집결했을 때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은 모든 사람이 치루어야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해서 마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그들을 싸그리 죽이면서 그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살려놓아서 그들을 베냐민 군사들에게 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그리고 자세히 조사해 본 후에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서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약 7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러자 10절을 보면 회중은 가장 용감한 자 12,000명을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을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을 때와 같이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한 씨족에 대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한 겁니다. 물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다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베스 길르앗을 치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아남은 자 600명의 신부감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1절에서 덧붙입니다.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 진멸하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라고 처녀는 살려놓으라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그들을 끌고 오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명령받은 대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그들의 처녀들만 살려서 데려옵니다. 실로로 데려온 것은 여호와 앞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후 사사기 기자는 덧붙입니다. 이는 가나안의 땅이었더라.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도 가나안과 똑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처녀 400명을 확보한 후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나오라고. 그러자 14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아온 처녀 400명을 줍니다. 그러나 숫자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베냐민 군사는 600명인데 처녀는 400명밖에 없습니다.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으니 합니다. 슬퍼했으니 미안해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벌이 나게 하셨습니다. 틈이 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초래한 결말인데 여호와의 탓으로 돌립니다. 16절을 보면 회중 장로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은 고민합니다.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여기서도 자신들이 멸절시켜놓고 멸절되었으니 수동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합니다.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베냐민에서 살아남은 그 600명에게 마땅히 기업, 후손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야 한 지파가 소멸되지 않으리라. 400명 가족만으로는 한 지파가 소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을 한탄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0명에게도 아내를 얻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딸은 그들의 아내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또다시 머리를 짭니다. 그러다가 다른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19절을 보면 보라,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세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를 가리키는지 모르지만은 실로에서 한 절기 축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 바로 뒤에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수장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종종 여자들이 나와서 춤춘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면 마땅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알았어야 했는데 잘 모르기에 막연하게 한 절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에 실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실로는 베델의 북편에 있다. 르보나의 남편에 있다.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편에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실로가 어디 있는지 누구나 알아야 하기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 실로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성읍의 위치를 얘기해야 정상인데 거꾸로 다른 곳을 기준점으로 해서 실로의 위치를 길게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장로들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명합니다. 실로에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납치해서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고 살라고. 만일 그들의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항의하면 우리가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라고. 그것은 우리가 베냐민과 전쟁하면서 여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자들의 아내감이 없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베냐민과 전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란 얘기는 너희 실로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너희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딸을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너희는 딸을 준 것이 아니라 딸을 납치당했기 때문에 너는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에 어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사악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100% 가나안화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나름대로는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23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들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절기가 되자 실로에 가서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큰 모순이 여기 또 드러납니다. 자신들은 신명기 13장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성전을 치루었다고 하면서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이고 성읍까지 다 불태워서 성읍은 영영이 다시 건축됨이 없게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읍을 중건하게 한 겁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멸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 지파, 자기 씨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모든 패역한 삶의 근원적인 이유를 사사기를 마치면서 25절에서 밝힙니다.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는데 그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게 된 뿌리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두 자기 눈에 오른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말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100%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그 모든 사건을 구구절절히 밝힌 후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하는가? 이스라엘 밖 외부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 민족들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아모리와 에돔 족속들에게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조건에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외교력이 약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말과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왕이 없는 자들답게 한결같이 일반 백성에서부터 레위인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장로들에 이르기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에 전쟁이 있었고 살인과 간음이 있었던 이유는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어기는 일이 있었던 이유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조롱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가? 교회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도적질이 일어나고 거짓 증거가 일어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육신적으로 그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마음속으로 누구 간음하는 일이 일어나고 탐하는 일이 일어나고 거짓말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하는가? 십자가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축약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반박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요. 우리 주일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왕의 왕이라고 찬양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 중심에서는 나를 멸시하는도다. 실제 삶을 보면 전혀 왕의 왕은 고사하고 발톱에 때로 여기고 사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족속들의 나라와 똑같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혼전의 성교를 벌이게 되어 있고 혼외의 성교를 벌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불의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 수많은 자원들, 물질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들 탈취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기브아의 비류들과 같이 동족인 레위인을 갱 레이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남의 아내를 갱 레이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비류에 속한 지파 전체를 인종 청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저주에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도 이스라엘 열한 지파는 자신들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인종 청소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동족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을 납치했습니다. 실로의 딸들을 강제로 납치하게 해서 저주받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살게 했습니다. 자신의 딸들은 주지 않으면서 다른 형제들의 딸을 납치해서 그들과 살게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삶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는 그 십계명 십계명의 뒤에 나온 계명 이것을 어기고 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처녀들 납치해서 아내로 삼은 것은 그건 100% 강간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것밖에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곳으로 거룩과 공의와 그리고 기독교의 과격한 사랑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외형적인 이스라엘 껍데기를 유지하는 일,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예루살렘 헤롯이 만든 성전은 당시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보석으로 수놓은 그러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 수많은 레위인 성가대들이 매일 주님을 예배했지만은 100% 속이 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비파 소리 그치라고 성가대 소리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잘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 골이 나면은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이들의 영의 눈은 혼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혼미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좀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사는 것을 봅니다. 베냐민 지파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것을 보고 이들을 청소해야겠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생각은 100% 비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거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대해서 너희 가운데 씨를 말리라고 완전히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 베냐민을 인종 청소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그거는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100% 성경적인 얘기고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또 이들이 와이프에 대해서 맹세한 거 100%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딸을 주지 말라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지 말라고 지금 여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지만은 100%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딸 주지 않는 거 100%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동참하지 않은 자들 그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 100%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나이들과 어린이들까지 모두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5장 23절을 보면 드보라가 노래하면서 메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저주에 맡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듯이 그들을 저주하라.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하나님 백성들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혼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본인들은 왕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왕으로 모시고 살지를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 상자 안에 전쟁을 치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에 대해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듯이 인종 청소를 할 필요가 없었고 또 길르앗 처녀들과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해서 강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 벌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속이야 어찌됐든지 겉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유지하고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너희 한 손을 잘리고 한 눈을 뽑히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두 눈 갖고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교회의 모습을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일날 하루 모여서 프로그램하고 액티비티 하는데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런데 관심을 두고 사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두 번째는 자신들이 성급하게 한 언약과 맹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100% 인간적인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편법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원칙들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똑같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속은 100% 비어있는데 외형을 유지하려고, 외적인 경건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Woe to you,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우맹들아,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옛날 27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때는 오늘날 상황과 크게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한 게 없고 우리 인간의 본질은 변한 게 없고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와 똑같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특별히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교회에 쭉 다닌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다녔던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누구나 잘 압니다. 늘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팔을 지어서 싸우고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만도 못한 그러한 계략들, 술책들, 이것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육신으로 죽이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 자신의 인간의 유전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그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때가 많은 것을 압니다. 자신들 나름대로는 시종일관한 원칙을 지키지만 교리를 지키고 교회 전통을 지키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칙, 정신은 100% 무시하고 교회를 불의하고 부도덕한 곳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외적인 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삶, 여기서 우리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모든 세상과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늘 영의 눈이 어둡게 실수를 하고 살지만은 실수를 할 때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계명을 또 잘못 적용하는 우를 범치 않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맹세한 것 지켜야 됩니다. 한 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법이 있었습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주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딸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으면은 그러나 나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정말 존속시키고 싶었다면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선처를 바라면은 됐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맹세합니다. 특별히 엄마들 자녀들 일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혼자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은 안 지켜야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들 왜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왜 우리들 마음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시장바닥과 같이 되었는가? 외부의 핍박 때문도 아니고 세상의 영향력 때문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구세주로는 영접했지만은 주로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믿고 그리고 할렐루야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만을 왕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그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삶은 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Yes, Lord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혐오하는 그 모든 도덕적인 부패상들 그리고 영적인 부패상들 교회에서 하나하나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하나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들 가나안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심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